여러분 혹시 깜깜이 놀이라고 아십니까? 깜깜이 놀이. 예, 깜깜이. 되게 단어가 굉장히 깜찍하고 귀엽지 않나요? 예, 깜깜이 놀이는요, 제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침대에 이제 집에 방에 가서 침대에 이불을 휙 던져갖고요. 예, 그 속에 쏙 들어가는 놀이가 이제 깜깜이 놀이입니다. 그럼 이제 위에서 이제 이불이 이제 덮이겠죠, 몸을.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깜깜하죠. 예, 어두컴컴하니까 아이가 이제 이 놀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휙 집어 던지고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아이랑 같이 이제 그 안에서 예, 그냥 서류를 붙잡고 이제 씨름하고 이제 노는 거죠. 근데 아이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예, 제 아들이 깜깜이 놀이, 깜깜이 깜깜이 이제 그거 하자고 맨날 예, 제 손을 잡고 침대로 예, 데리고 가곤 하죠. 그래서 아이가 붙인 놀이 이름이 이제 깜깜이 놀이입니다. 여러분 이 깜깜이라는 단어가요 실제로 이제 쓰여지더라고요. 지난 이제 우리 대선 때 일주일 동안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않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그때 그 선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깜깜이 선거라고 하더라고요. 깜깜이 선거. 저는 깜깜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아이가 그냥 깜깜이 깜깜이 해갖고 저는 참 귀여운 단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쓰여지는 단어라고 여겨지니까 저희 아들이 예, 제 아들 된다는 것이 아주 감사하고 기뻤던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깜깜이가 아이에게는 재미있는 놀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군대의 선임이 신병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갓 들어온 거예요. 예, 두 손을 펼쳐라. 딱 펼칩니다. 두 손을 펼쳐서 주먹을 줘라. 주먹을 쳤습니다. 주먹을 주고 누나에 데리고 가라. 그래서 눈을 이제 두 주먹을 눈으로 이제 가져가죠. 그러니까 뭐가 보이나? 그럽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임이 말하죠. 그게 네 군대 생활이다. 예. 네 앞에 펼쳐질 군대 생활이 이제 눈앞이 깜깜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시대가 깜깜이 시대입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좌충우돌하는 시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별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시대가 바로 깜깜의 시대인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깜깜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요, 다시 한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사사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사사시대가 깜깜했던 이유를 성경은 말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왕이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일컬어서 어둠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입니다. 복의 기원.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없고요, 그 대신 복기원이 그들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복의 갈망이 존재했던 거지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바라는 복을 앉혀놓고 자신이 원하는 복의 임재만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깜깜이 시대, 깜깜의 세대라고 말하죠.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1517년, 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때가 1517년입니다. 그래서 1517년, 지금 몇 년이죠? 2017년이죠. 그러면 500이 남습니다. 계산되시죠? 네, 고맙습니다. 500년 전에요, 루터는 로마 교회의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고발하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기치를 내걸고 지금의 개혁교회, 개신교회를 다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개혁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요? 500년 전에 말입니다.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개신교회는 루터가 볼 때 정말 제대로 된 개혁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에 다시 종교개혁을 하자라는 의미로서 다시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그런 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집 우리 교단도요, 2017년 표어를요,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표어를 만들어서 다시 우리들 안에 돌아가자는, 그 순수함으로, 그리고 성결하고 거룩한 교회로 되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기치들을 내걸고 개혁을 부르짖는 것일까요? 혹시 한국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사시대의 모습과 우리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그 자리에 다른 그 무엇이 존재해서, 그래서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 생활의 목적,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은혜의 결과이지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에 머물려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자신의 구원에 받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데에 쓰여지는 그런 예수님의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나 개인의 구원에 이르는 길로서,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데에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땅 위에서의 신앙의 모습은요, 복의 기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예수님의 복음을 개인의 구원과 이 땅 위에서의 복을 받는 데 머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의 귀속된 복음, 개인에게 이용되는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내 가족이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집안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물론 우리 가운데 건강이 안 좋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 제목 간구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의 목적이 나의 복에, 기원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데 저는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보면 복을 바라는 간구로 채워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번창하게, 사업이 크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개인의 복과 안위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신앙 양태가 신주단지 모시고 그 앞에 절하며 복을 기원하는 기복 종교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단지 나와 우리의 가족의 안위를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머물고 있다면 나는 지금 포스트 사사시대라는 깜깜이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복을 위한 개인의 사유화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복화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에서 그렇게 고발하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했던 사사시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특성은 자신의 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부정과 부패가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구속된 문학의 황태자라고 불리운 그분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아주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해서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닌 분이었습니다. 저는요, 몇 년 전에 그분을 CBS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봤습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은혜 받고 간증 받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은혜를 많이 나누죠.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잊혀지지 않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늘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했다고 말하는 그의 고백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큰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큰일을 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어떻게 되었나요? 안타깝게도 큰일을 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큰일을 저지를 뿐이었습니다. 큰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큰일을 저질렀을 뿐이에요. 얼마 전에 서울의 초대형 교회의 원로 목사님과 아들이 배임과 탈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판결을 받을 게 없습니다. 이제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헌금을 주식거래 등으로 사용해서 교회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분들이 왜 계속해서 사회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질타를 받고 형을 사야 하는 걸까요? 혹시 자금의 한국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복음을 사유하고 기복화함으로써 결과만 좋으면 과정과 절차는 무시되는 무법의 사회로 들어갔기 때문은 아닌가요? 이러한 신앙을 이끌어 성경을 말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기복을 놓고 그것을 섬기는 신앙행위, 복의 우상화. 여러분, 그것이 깜깜이 시대입니다. 그것이 사사 시대입니다. 모두가 복을 바라고 누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보편적이고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기복화하는 사사시대의 종식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회복,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기복의 신앙, 기복 신앙은 상호 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상호 관계적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상 숭배를 끝내는 길, 사사시대를 끝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혈루증 여인을 기억하시죠? 예, 혈루증 여인이요. 12년 동안 몹쓸 병에 걸려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되고 낙오되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자신은 낫게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지금 누가 나를 잡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치유의 힘을 예수님께 허락도 없이 뺏어간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요.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요. 그 결과 자신의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부르셔서 그녀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거라. 딸아라는 그 사랑의 부름. 여러분, 이 여인이 딸아라는 그 부름을 얼마 만에 들었을까요? 혈루증이라는 질병은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불결한 병이요, 더러운 병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알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도 아마 그녀의 치유를 위해서 모든 시간, 모든 에너지, 모든 돈을 쏟아부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요, 가정에서도 부모로부터도 버림받고 사회적으로도 버림받고 종교적으로도 오갈 데 없는 그런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따라, 따라. 여인은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나 자신을 딸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나는 그저 더러운 여자이고 나는 그저 무가치한 인생일 뿐인데,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나를 딸이라고 부르실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딸이라고 부르시나? 예수님의 이 부름을 통해 이 여인은 과거 자신을 올감했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자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정체성을, 자아 정체성을 얻게 되어서 새롭게 창조된 인생으로 이 여인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흑암에 사로잡혔던 인생을 자유케 하는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깨어진 자아상을 회복하고 자포자기했던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그 생명의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죄의 허물을 벗기고 사망과 권수의 어둠의 권세를 파하며 빛으로 나아오게 하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미 이러한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러한 관계가 시작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깨어지고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신앙 생활을 추구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복으로, 우리의 간구로, 우리의 개인적인 바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추구는 바로 예수 따름입니다. 예수 좇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선포하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삶은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낙인 찍혀서 소외된,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섬기는 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인간이지만 인간적인 대우와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누가 갑이냐, 누가 을이냐, 이러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지위와 힘과 학벌과 재력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계적인 판별법이 우리의 사회와 우리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 사회는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강박해져 가는 사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섬김이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훈련생 집사님들과 혹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그 어떤 섬김의 삶, 약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함께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면 이야기 나누자고 했죠. 그런데 한 분이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집사님에게 식용유와 치약이 있어서 이것을 누구에게 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으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 제가 이 물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를 주면 좋을까요? 제가 만나는 분에게 이것을 좀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서는 차를 타고 가는데 길가에, 길 옆에서 폐지를 줍고 계시는 할머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은요 차를 옆에 세우고 할머님에게 다가가서 인사드리면서 수줍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저에게 정말 정말 작은 용품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우리 어르신께 드려도 될까요? 정말 송구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할머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셔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용품을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던지 자신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제자반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요 차에다 어르신들에게 드릴 선물들, 그런 용품들, 필수품을 감사합니다 집사님, 필수품을 차에다 이렇게 비치해두고 만난 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또 이제 섬겨주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할머님께서 왜 기뻐하셨을까요? 단순히 물건을 받으셔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어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마음을 느껴지니까요. 정말 진심이 느껴지고 정말 이 겸손의 마음과 정말 보잘것없는데 정말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눠달라고 막 요청을 했어요. 우리 모두 그때 제자반에 있었던 모든 집사님들이 어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회적인 약자를 섬긴다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사랑의 실천이고 정말 작은 관심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경, 사람 자체에 대한 그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진정성만, 정말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전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사람답게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만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정말 작은 일부를 겸손하게, 그것이 물건이 되었건 그것이 시간이 되었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나누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삶,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작은 마음과 정말 작은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따름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작은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갈 때 세상의 소금의 역할과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작은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작은 예수가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보다 인간적인 사회가 되고 보다 따뜻한 사회가 되고 보다 아름다운 사회로 탈바꿈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사시대의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한국교회의 신앙의 모습들이 사사시대를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아버지 사사시대를 끝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제대로 찾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셨는지 기억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작은 사랑의 실천, 정말 작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인간적인 사회, 정말 아름다운 사회, 정말 예수님께서 꿈꾸는 사회, 정말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